어떤 사람이 그 아주 신기한 그 개를 한 마리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자동차라고 딱 썼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잽싸게 달려가더니 어디론가 순살까지 달려가서 자동차 한 대를 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어, 번개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내가 다시 한번 그 남자가 아주 재밌다는 표정으로 글래머 여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번개라는 개가 잽싸게 뛰어나가지고 글래머 아가씨 한 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러더니 이제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그렇게 이것저것 가지고 오라고 하다가 보니까 왠지 다 갖고 있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뭘까? 이렇게 봤더니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 어머니라 쓰고 개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개가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방 돌아와야 되는데 저녁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고요. 개가 그 다음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어머니에게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편지는 이렇게 쓰여졌대요. 아들아, 이제 내가 정말 철이 들은 모양이다. 덕분에 몸모심 잘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편지가 왔답니다. 아버님이 고신탐을 했으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면, 아니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해서 적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가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전부 다 옥중 서신입니다. 이 편지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노예를 거느릴 수 있는 노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재산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여행을 하면서 설교하고 그랬을 적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 그 처음에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매 아비야는요 빌레몬의 아내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아키포라는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가 그냥 보기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 같지만 오늘 2절의 끝문무리에 보시면 그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빌레몬을 수신자로 해서 그의 집에 모이는 그 집이 교회가 됐다는 얘기겠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까지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 가까이에서 그를 섬기는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말로 이 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감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10절에 얘기했고요. 또한 그를 동역자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또한 한 걸음 나가서는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16절과 그 다음에 그 12절에 그런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무익한 자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혔어요. 이게 뭐냐면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변해서 바울을 굉장히 잘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네시모는 말씀드린 대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우연하게 바울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자신에 대한 죄나 삶을 사도 바울과 나눈 가운데에서 아마도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한 바울이 어느 집에서 도망쳤냐고 물어봤을 때 그게 해필이면 또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걸 이렇게 보시면 로마 시대에는 한 8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에는요. 8천만 명이 되는 노예가 있었는데 그 그리스 시대에는 확실히 철학이나 이런 게 발전돼가지고 노예도 그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고 함부로 주인이 죽이질 못했습니다. 노예이지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인격체로 존중을 해주고 죽이질 못했어요. 근데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정말 노예들은 말하는 짐승이 돼버립니다. 주인이 죽여도 살인자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노예들이 도망을 치게 되고요. 도망을 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면해집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뭐 영화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막 노예 막 탈출해가지고 노예 대장 생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파르타쿠스인가 뭔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보신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정도로 노예 문제가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그 기간 동안에는 몸에 노예라는 문신을 새기게 해서 그 노예를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이 오네시모는 그냥 도망갔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사고를 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무엇인가 빌레몬의 집에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오네시모는 그 무슨 사고를 치고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쓴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오네시모는 정말 흉악한, 어떻게 뭐 수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노예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였고 사고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2절에 보시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 말한 사람은 오네시모밖에 없어요. 성경이에요.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무익했던 사고를 쳤던 오네시모라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정말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집에서 빌레몬이 뭐 예수님 믿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사 제역가였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빌레몬도 노예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결국은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서 복음을 받았고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큰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받은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진정한 그 자유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그는 변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저거는 도망친 노예고 정말 쓸모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정말 비천한 노예라는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왔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그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같은 사람도 용서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만든다는 사실을 오네시모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운명과 같았던 그 노예의 처지에서 생각할 수 없던 영혼의 자유를 느끼고요. 다시 한번 육신은 감옥에 있지만 영혼은 자유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와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했다는 거야.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 아직도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 받았고요. 그 은혜를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은 변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못 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 칼빈 선생이 얘기한 그 개혁주의의 다섯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irresistible grace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하면 그 사람은 내가 받을게 안 받을게 철수가 없다는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택함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할 때 그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리처드 범브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그 오랫동안 그 기독교 그 교회를 지키면서 감옥에도 많이 갇히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30명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그 감옥에 루마니아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캄캄한 감옥인데 갇힌 지 한참 지나서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감옥에 던져집니다. 컴컴한 감방 속에서 감옥 안에서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은 후에 빛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새로 들어온 그 죄수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체포해서 신문하던 비밀경찰 대위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의아해서 당신이 왜 여기 감옥에 들어왔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를 면회해왔다고 하면서 사무실로 데려보내라 그래서 부하가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오는 소년을 보니까 그 손에 꽃다발이 한 뭉큼 들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위님,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체포하 가신 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이고요. 저는 엄마 생일 때가 되면 꽃 꽃다발을 써서 엄마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기쁘게 해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꽃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크리스천이고 또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님 대신에 볼 수 없는 어머니 대신에 대위님의 아내분, 대위님의 아이들의 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꽃다발을 대위님의 부인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고맙다 그러면서요. 이 소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대위가 무릎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소년이 하는 행동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자기가 잡아놓은 크리스천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서 생을 마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저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고 30년 걸릴 수 있습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신 은혜는 숨겨져 있는, 숨기고자 했던, 아니면 우리가 감춰버렸던,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죄성을 비춰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실 앞에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시게 하시니까 우리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비춰줬을 때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것을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억압으로 우리가 어찌 보면 보여주기 싫거나 보기 싫었던 것까지도 다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여태까지 산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옥죄고 있던 죄와 그리고 모든 그 악함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쓸모없던 오네시모가 사도바울에게 가장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더가 왜 실패하냐? 리더는요, 리더의 자질이 모자라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리더가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스탑했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는 의로울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와 용서를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에게 얘기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도 못 느끼고 그냥 사십니까?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자신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바뀌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였고요. 도망친 노예였다는 것, 그가 노예라는 것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새로운 삶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오네시모는 쓰임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오늘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하지만 칭찬한 사람 몇 명 안 된다고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 아니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충성된 사람,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받은, 이게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고 또한 형제고 신복이고 감옥에서 갇혀있는데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무익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그런 동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여러분 성도의 사랑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옥중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영적 출생이 뭐냐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생각하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그 참 세월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오늘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 얘기하면서 참 이런 이게 진짜 세대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막내가 저희 집에서 이제 매년마다 하는 것 중에 크리스마스 그 휴박 그 children 휴박사라 해서 휴박산에다가 장난감이랑 뭐 이런 거 연필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걸 하는데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이 편지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니?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쓰기보다는 타입을 하겠다고 타입을 다 한 거예요. 타입을 했는데 구글닥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구글닥에 넣었으니까 프린트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세상 좋아졌다. 이제 뭐 이제 3학년 애가 구글닥을 쓰고 참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기를 아빠 때는 구글닥 안 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빠 때는 구글이란 이름도 몰랐다. 야, 그런 거 있지도 않았다. 그런지 완전히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표정이 그런 때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뭘 보내거나 뭘 하면 이메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편지를 썼어야 됐었어요. 미국에 왔을 때 몇 년 동안 친구들과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언제 다 끊어지냐면 군대까지 다 끊어지더라고요. 저 친구들은. 군대 가면서 다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편지를 썼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친구에게 썼습니다. 친구에게 썼더니 한 친구가 이제 답장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 한 친구가 아니 몇 명이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거를 몇 년 동안 자기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들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같이 교회에서 성가대자고 다 하고 있었지만 제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 정도로 껄렁하게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 친구들의 답장은 내가 벌써 몇 년 전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런 답장이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도가 결국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과 같이 신앙이 자라기까지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 변화된 많은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 그 기도가 모두 모여져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고개 저어지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한 것이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서로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우리가 변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또 끊임없이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덮을 수 없다면 아직도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 복음을 통해 오네시모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바울의 지극한 섬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몸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이러한 표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주님의 집에 손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이웃을 찌르는 가시처럼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족들에게는 아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떤 성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의 돌봄과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랑을 깨닫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받았다면 이제는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랑과 돌봄과 그런 용서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은 아주 무익한 사람이라고, 필요 없고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성도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숨질 때까지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사역하신 것,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양쪽에 달려있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에서도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은 그런 강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단순히 그냥 물건만 훔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거나 굉장히 포악했고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까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야, 저게 마지막 심판이야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중보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결국은 예수님의 섬김이었고요. 세상이 모두 버려서 나무에 못 박혔던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너무 의롭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도 죄성으로 따지면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도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위로받지 못해서 이곳에 오셨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바르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가 아니고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때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묻게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성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교회에 남아있게 하고 그 교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로 남아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카네기 일화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집이 가난해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카네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맡긴 일을 열심히 했고요. 또 십일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친구 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게으르고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일하는 카네기를 항상 조롱하면서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카네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카네기를 해코지 하다가 그 카네기 한 판 붙게 되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한 일이 여러 가지로 카네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한 일이 밝혀져가지고 공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네기는 아 이제 이 사람이 갔으니까 편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밥이라는 친구가 돈이 떨어지니까 카네기 어머니한테 가서 자기가 카네기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속이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돈을 다 훔쳐가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한 카네기가 너무 화가 나서 이 밥이라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죠. 가보니까 밥의 집은 누추했고요. 어머니는 실명한 그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카네기가 저기 바비가 다니는 공장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카네기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비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 말에 카네기는 화를 내고 돈을 받으려고 갔다가 도리어 바비를 돕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장장을 찾아가서 바비의 다시 써달라고 애원을 했고요. 공장장은 그런 아이는 도저히 못 쓴다고 고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네기는 바비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던 공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바비와 같이 자기를 써주겠다는 공장으로 다시 취직합니다. 그 후에 바비는 카네기의 진심을 알게 됐고요. 카네기 평생 동안 가장 그 카네기에게 충성하고 섬기는 그런 동역자로 남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서로를 불신할까요? 왜 서로에게 상처받은 말로 상처받게 해서 서로에게 아픔이 되게 할까요?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을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참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전해진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본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의로 보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자신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고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와 또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다시 한번 느끼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요. 우리 시간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며 매일매일 조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믿고 나의 의를 의지해서 오늘도 그냥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제외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벅찰 것이고 항상 영혼을 향한 갈급함과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첫사랑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주여 모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시오.